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을 찾아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사망과 무덤을 이기는 확실한 증거이며 하늘 본향에 대한 보증이며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전하는 것도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의 전설이나 그 고의적인 조작설로 매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실제적인 역사적인 증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 인간으로서 설명 불가능한 깨달을 수 없는 그 오묘함이 성경에 몇 가지 있죠. 예수님이 성육신이라든지 그리고 죄가 또이 땅에 들어오는 거라든지 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인지 또 무엇보다도 또 부활하는 사건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성천하는 이런 문제인데 특별히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 부활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죽은 자를 살림으로써 친히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신승을 그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증거를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그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또다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친히 예수님을 봤던 3년 반 동안 쫓았던 자들이 그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을 증거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 부활은 다윗이 미리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선지자로서 바라보고 이런 말씀이죠.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즉 이제 부활 성천까지 보고 난 다음에 신이 이제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과 그리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 성천했던 그 사실로 확정해 주는 거죠. 성천 사실로.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먼저 부활이 그냥 어떤 신화나 이야기나 그런 그 당시 때또 거짓 그 제사장들이 뿌렸던 그 소문에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베드로가 확정을 해 주시죠. 말씀 속에다가. 그걸 통해서 보더라도 이 부활은 너무도 뚜렷한 증거고 그 당시 때 베드로뿐만 아니죠. 많은 증거들이 성경 말씀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사실상 그 인류 역사상 그 가장 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한 사건이라고 볼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그 장사되심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 그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그것이 사실상 복음이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만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라고 하면 우리의 소망은 이게 헛된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속에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죠? 그래서 참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씀만 이렇게 들어도 가슴에 참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분의 생명의 어떤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듯이 정말 우리가 이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몸에 또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몸의 부활과 이제 승천에서 다루는 주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다가 다 부활의 소망을 다 주셨어요. 이 자연계에도. 그래서 이런 몸의 농부가 그 작은 그 알갱이를 이 소망을 가지고 땅에 심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빛을 주시고 적당한 온도를 주시면 그 씨앗에서 생명이 올라와서 정말 그 심은 것은 알갱이지만 전혀 다른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꽃이 피고 아니면 채소가 나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렇게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보더라도 정말 이 그 뭐야 그 이렇게 봄에 보면은 정말 징그러운 그 애벌레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지 이렇게 기어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상태에서 이제 허물을 벗고 꽃이가 되고 허물을 벗고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나비로 이렇게 막 이렇게 날아가는 그러한 영상을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 아 정말 이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창조물 속에도 정말 저런 하나님의 부활의 법칙들을 넣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몸을 입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정말 가슴이 뛰고 소망이 되고 그렇습니다.
부활의 정인을 특별히 아까 제자들만 했는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부활하실 때 그 상황에서는 여자들이 많이 등장해요.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나, 또 다른 어머니 마리아나 여자들이 많이 쫓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당시 때는 유대나라나 로마 시대는 여자들은 정인으로 채택이 안 돼요. 법정에서는. 그만큼 여자들은 신뢰를 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하찮은 존재였는데 왜 굳이 성경에다 했냐면 너무도 그 부활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여인들을 통해서 그 성경을 사복음을 보면은 여자들이 처음에 그 천사들을 만나고 천사들이 기별을 통해서 다시 쫓아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이런 과정을 보면은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뭐 돌무덤 그 큰 돌을 옛날 유대나라는 돌로 이렇게 막았는데 그 돌의 무게도 2톤인데 여자들이 움직일 수도 없는 거고 그 2톤이라는 것은 진짜 장정들이 움직이기도 힘드는데 또 로마 군병이 또 거기서 지키고 있었거든요. 로마의 인을 탁쳐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후에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된 그것을 뜻한다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두려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분명히 살아날 수도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에서 볼 때 돌무덤 큰 돌로 막았던 것이라든지 여자를 정인으로 채택한 것을 보면 너무도 이 부활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 군병들도 친히 그들이 했는데 그 뇌물을 받고 거짓 헛소문을 퍼뜨려서 지금까지도 뭐 예수님을 그 정말 부활한 거에 대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의 신화라든지 지어낸 이야기 그러니까 그 로마 군병이 퍼뜨린 거짓 소문을 오늘까지도 믿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제 조금 아까 얘기한 제사장들의 행동이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이렇게 군병들한테 로마 군병들한테 돈을 뇌물을 줘서 그렇죠 줄 필요도 없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시체를 가져다가 보여주면서 봐라 어디 부활했느냐 이렇게 증거를 분명히 댔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은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드러나는 거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을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부활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정말 그 요한복음 20장인가 기록된 그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생각하면은 참 이렇게 감동적이에요. 그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서 십자가에까지 밑에까지 갔고 그리고 가장 늦게 돌아갔고 예수님의 그 무덤가에서 가장 늦게 떠러 그 임봉한 무덤 곁에 있다가 가장 먼저 왔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에게 있던 모든 재산을 털어서 향유 옥합을 깨워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그 발에 사실상 예수님의 몸에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한 행동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든지 전해지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 이유는 그만큼 죄를 많이 사함받았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상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인데 정말 막달라와 마리아와 같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분께서는 만나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라보니오 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만질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까지 내 아버지에게 내가 올라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장면이 지나고 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보면 또 여인들의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발을 붙들었을 때 예수님이 허용을 하셨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갔다 오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사실상.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 여러 종류의 제자들의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그 엠마오로 실망해서 돌아가던 그 글로바 그 또 한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저녁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그 뒤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고 그 다음에 유다에게도 나타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흘렀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그분께서 나타났죠. 그래서 사실 물론 그거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계시를 해주신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상 그때 신약성경이 기록될 때 많은 그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직접 죽으신과 장사되신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승천한 것까지 본 제자들이 태반이나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증인들이죠.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바울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신과 장사되신과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근데 이 부활의 사건을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내가 예수님이다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못 자국난 손을 보여주고 해도 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그 기적적인 모습이라든지 어떤 감정적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예수님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그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구약에 선지자들이 했던 그 약속들, 예언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들이 점점 그 마음에 예수님이 부활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팔려서 다시 부활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조금씩 생각나기 시작했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더 듣고자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유숙하기를 원하면서 식사를 하려고 할 때에 그때 비로소 떡을 떼시며 축도하실 때 예수님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면서 주다고 할 때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을 나타내었지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냥 어떤 영적으로 어떤 기적적으로 부활의 어떤 사실을 체험하려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 자체가 부활의 신앙이 아니죠. 그냥 감정적으로 어떤 신비적인 어떤 그런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이렇게 간구하는데 저도 처음에 교회 갈 때에 어떤 자매님은 아침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다고 그래요, 꿈에. 그래서 주님 저도 만나게 한 번도 안 만났어요. 그냥 말씀을 깊이 알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시길래 그냥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면은 정말 말씀, 약속된 말씀을 가질 때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나와 함께 장사된 자는 다시 나와 함께 부활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질 때 우리가 이 부활제를 맞을 때 정말 부활의 기쁨 속에서 우리가 부활은 죽음에서 죄에 장사된 그 옛사람에서부터 새사람을 입었던 그 새사람의 어떤 성리의 삶을 죄를 이기고 성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삶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에 그냥 부활절 절기만 지키는 것으로 끝이지 그 다음 이제 부활절이 지나면은 이제 다시 또 옛생활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사실상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두려웠지.
네,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이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사실상 제자들의 태도였고 예수님이 바로 돌아가시 직전까지도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하고 최상권 다툼을 했었거든요. 그게 사실상 제자들의 이 실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끌려가서 이제 빌라도 법정에 갔을 때 그때 배경을 쭉 보면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게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그때 당시의 상태였거든요. 근데 왜 이 부활이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하늘나라 일에 대해서나 그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다시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그랬을 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내렸을 때, 이른비 성령이 내렸을 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전에 겁쟁이였고 자기의 이기심을 가졌던 그러한 그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그 다음에 그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완전히 이 생애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전에 알았던 그 예수님의 그 부활과 죽으심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면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서부터 그들은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내면서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서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죠.
예. 부활에 대한 이 역사적인 명확한 증거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그 증거가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왜 부활을 하셨는지 그 부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다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다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아, 새 생명 예수님이 이전에는 그 인간의 육신의 인성을 입으신 그 죄의 몸이지만 다시 부활하셨을 때는 정말 새로운 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구나.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여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신 것처럼 제자들도 능히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산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도 못하고 거듭나지도 못하는 거죠.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 예수님처럼 우리도 새 사람으로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또 제자들처럼 전파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기본이 되지 않고서는 오늘날에 죄악이 만연하는 이 세상에서 죄의 홍수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죄의 급류에 떠내려가서 죄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부활신앙을 가지 않는다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망은 어디로부터 왔죠?
죄로부터
오고 죄는 사단으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지 못했다라고 하면 실패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고 그분께서 깨어나셨을 때, 일으켜졌을 때 그분은 사망을 정죄했고 사망을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성령의 증거가 되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받아들인 자들은 마지막 날 때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 우리는 다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또 성경에서는 부활을 두 종류로 얘기하고 있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들은 심판, 생명을 주기도 하고 또한 심판을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그 몸은 실제적인 몸이거든요. 이렇게 어떤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데에서는 유일하게 누가 유일한 보혜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같은 경우에는 보혜사가 딱 보혜사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모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보혜사를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보혜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 각자 임해 있지 않습니까? 그 보혜사가 없으면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상태의 몸은 어떤 몸이냐면 살과 뼈가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고 생선을 갖고 오라 하셔가지고 생선을 잡수신 그런 아주 몸이었어요. 그러나 그게 현재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이 아니잖아요. 아주 영광스럽고 정말 영적인 그런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는 어렵지만은 정말 그 기대가 돼요. 그때는 완전한 몸을 입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무덤 속에 나올 때 지금 우리가 이런 지금은 병이 들고 정말 조금만 추우면 추워 죽겠다 그러고 더우면 더워 죽겠다 하고는 하는 그러한 정말 연약한 육신이지만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서 변화가 되거나 아니면 무덤 속에 있다가 다시 이렇게 부활하는 그 몸은 완전한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활력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고 쇠하지 않고 후패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아름다운 몸으로 주님께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이 땅에만 있다면 소망이 없어요, 사실은. 이 땅 많이 살아봐야 글쎄 한 120년 살 수 있을까요? 그래도 힘들겠죠. 그런데 이 땅에만 소망을 갖고 있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아까 말씀처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또 어떤 의미를 주냐 하면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부활의 소망을 말은 하지만 실제로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상황. 그게 뭐냐면 이 죽으면 바로 영원히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육신적인 부활이 뭐가 필요하냐고, 그죠? 필요가 없죠. 오히려 더 자유스러운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것은 아까 살과 뼈가 있는 실체거든요. 실체. 그러니까 영혼하고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 죽는 순간 잠자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도 되죠.
그러니까 그 조금 아까 참 이 제가 참 공감을 했던 그 말씀이 그러니까 결국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은 결국 예수님 안에 가지신 그 생명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어서 그분께 함께 일어난 경험이 있는 자들은 부활 생명을 가진 거거든요.
아, 네.
그 부활 생명만이 사망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죄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이 땅에 살지만 썩어지고 후피한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리의 육신이 영화로운 육체,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화로운 육체로 부활시켜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고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죄된 생애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하신 의로운 생애로서 부활하는 그 부활의 소망인 줄 압니다.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부활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최대의 사건이고 소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활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일을 제7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해서 지키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주장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탄은 구속의 경려를 이렇게 좌절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애썼죠. 태초부터. 근데 좌절시킬 수가 없었어요. 너무도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경륜과 그 계획은 너무도 확실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게 부활을 통해 가지고 사탄이 뭘 깨달았냐면은, 아, 그렇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은 어차피 그 계명을 어긴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 주신 그 계명은 온전하고 그 계명을 어떻게 파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께서 주신 네 번째 계명은 너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는 그 네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나머지 넷째 계명을 빼고 아홉 가지만 보면은 불교든 이슬람이든 또 이상한 어떤 신흥단체든 여러 가지 이방 그 종교의 모든 교리와 규율이 다 그 안에 다 있어요. 근데 네 번째 계명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아 그렇다 그러면은 안식일을 변경시키면 되겠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안식일 다음 즉 일요일 날 부활하셨거든요. 그 요제절을 통해서 그 표상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 일요일을 통해서 이제 변경시켜서 그날을 기념하게. 그래서 초창기 때는 안식일을 제자들도 다 지키고 그대로 해왔기 때문에 단번에 일요일로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과 안식일을 부활을 기념한다는 명목하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 뭐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은 뭐 나쁜 것은 아니지 하면서 조금씩 타협하면서 나중에는 그 부활을 온전히 기념해야 된다면서 일요일마다 부활절을 기념 부활절 하루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일요일을 부활절 예배로 바꿔서 오늘날에 그 예배가 계속 내려오면서 사탄의 전략이 들어맞았죠. 왜? 넷째 계명을 어기고 일요일을 지킴으로써 그 계명을 어기게 만들도록 만든 거예요. 이건 사탄의 전략인데 이것이 150년 이상 오늘날까지도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 역사적인 배경을 들여다보면 너무도 그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부활절 개념도 없었고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렇지.
원래는 없었는데 그게 이제 서서히 로마 제국 종교하고 합쳐지면서 태양신 숭배 사상을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나름대로 열망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양신을 어떻게 해서든 기독교가 접목을 시켜볼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태양신 숭배의 날을 절충해서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게 콘스탄틴 때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그나마 또 이렇게 좀 이교 철학을 가진 교부들이, 교부들은 다 이교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지도자로 행세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이교 철학들을 그냥 가지고 들어온 게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독교화 시켜서 이름만 바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문제들. 그러니까 유월절의 표상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월절이 이제 어린 양이 되셔서 성취를 하셨는데 그걸 이제 유월절 지키는 걸로 왔어요. 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오고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은 다 유대인으로 몰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이것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뭘로 바꿨냐면 부활절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개념들을 보면 사실상 원래는 그런 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성경에 조그만한 언급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없는 것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제넘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뺀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냐.
그러니까 그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두 가지 그래서 기념을 이제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지키는 건 그렇게 달걀을 먹고 부활절 절기를 그렇게 따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26절 보면 이제 그런 짧게 말씀드리면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서나 이 만찬,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만찬은 유월절의 어떤 면에서 대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끝난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그 성만찬을 유월절을 대체하시면서 마지막 세원약을 세우신 거거든요.
기억하기 위해서.
예, 예. 주님이 오심을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그 성만찬을 통해서 전하고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은 그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실상 죄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셨는데 왜 그분께서 그 침례를 받으셨냐면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모범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증거로서 침례를 이렇게 본을 보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한 부분에 침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침례는 말 그대로 물속에 우리가 믿음의 간증으로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세워질 때 무덤에서 우리가 일으켜지는 표상으로 침례를 주신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침례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우리가 간증하는 것이 믿음이 온 이후에 우리가 받는 그 침례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근데 이 말씀을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침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예수님 옆에 있던 그 강도 침례 받았습니까? 침례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침례 자체가 우리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죠.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물침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고 그 믿음의 간증으로 우리가 물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천사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의해서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그때서부터 세상에서 완전히 100%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무덤에서 죽었으니까,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 믿음의 간증이 바로 침례고, 그것이 사실상 기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계속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듯이 침례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대체한 게 이제 세족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는 세족식을 하면서 우리가 침례받은 그 의미를 되새기는 거죠. 예. 그래서 옛날에 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은 그들은 다 세족식을 했습니다. 침례받은 이후에. 물론 우리도 지금 세족식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날의 이 부활절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사실은 각 교회가 교단으로 교파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연합을 안 해요. 근데 부활절이라는 이 행사를 통해서 종교 연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활절 안에는 다른 불교라든지 카톨릭의 모든 게 다 와요. 이 속에는 부활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이 진리에 의한 연합이 아니라 어떤 형사나 행사 절기라든지 이런 인간적인 모임을 통해서 종교를 하나로 묶으려는 그 계획도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사실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처음 생길 때 그런 목적으로 생긴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교와 기독교의 연합을 의미하고 했던 건데 지금 사실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그런 이름으로 뭐 부활절 행사 때 뭐 선임도 오고 하여튼 다 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같은 맥목에서 결국에는 뭐냐면 사탄이 그걸 노린 거죠.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헛되이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날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도마가 예수님 처음 나타나실 때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마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려움과 불신과 의심 속에서 그렇게.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안 그랬거든요. 주님을 만났던 그 기쁨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카톨릭에 보면은 아직까지도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하게 하지만 정말 개신교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지고 우리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그랬거든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듭난 자가 이 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오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은 마지막에 그 약속 이루지 못하고 또 도마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날에 맥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부활의 참된 의미를 저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을 은폐하고 기만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잘못된 오류로서 우리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기념을 어떻게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셨는지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서 이 부활절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죗된 옛생에 대해서 죽고 의로운 생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모두가 같이 함께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요즘 내 아이가 보는 그것. 게임만 하던 내 아이가 보는 그것.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그것.